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11장 1절로 9절 말씀을 교독하고 보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경분을 격전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수목과 밥을 격전하여 그릇과 꼭대기를 가려 하여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부르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 무리는 돌아가지 않는 일이라 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지 않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곳을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말을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오늘 원래 순서로 따지면 창세기 5장 하반절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 좀 순서입니다. 근데 오늘 예배 때 순서를 좀 바꾸어서 창세기 5장 하반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5장은 계속해서 복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에 대해서 앞으로 세 번 정도 설교를 할까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난주에 시편 1편을 가지고 복에 대해서 설교를 했고 다음 오늘 오후 예배 때 다시 5장 이야기하고 있는 복이 무엇인가를 요셉이 그러니까 받았던 야곱의 축복을 통해서 그들이 말하고 있는 복이 과연 시편이 말하고 있는 복과 같은가 그것을 다시 또 살펴보기로 합니다. 한 번 더 할 수 있다면 지난번에 제가 여름에 여러분하고 처음 만났을 때 설교했던 팔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연결해서 설교를 계속해서 할까 합니다. 복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것이기 때문에 설교를 조금 연결해서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전에 계속 복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하다가 오후에 안 들으시는 분들이 지난주 또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화목제에 대해서 오늘 본 차례가 소제에 대해서인데 이 소제를 설명하기 이전에 창세기 11장이 먼저 설명되어져야 우리의 삶의 헌신과 봉사가 어떠한 걸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지를 바르게 깨닫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11장의 이 말씀의 내용들은 앞으로 우리 시냇과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의 그 내용이 되기 때문에 다 같이 이 말씀을 살펴보는 게 좋겠다 싶어서 오늘 아침에 오전 예배 때 이 본문을 바꾸어서 말씀을 나누어 볼까 합니다. 아마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바벨탑은 잘 알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평생 다녀오신 여러분 입장에서 이 바벨탑 사건은 아주 익숙하고도 여러 번 보신 사건일 겁니다. 저는 이 3000년 전에 일어났던 이 바벨탑 사건을 어린 시절에 성경을 읽으면서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하늘에 배를 그러니까 성을 쌓는다고 해서 하늘에 닿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성경이 그렇게 괴팍하셔서 이 사람들 다 흩어버리시고 성도 다 무너뜨려버리셨는가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행동이었습니다. 클 때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저한테 바르게 설명을 해주지 않아서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이 부분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동안 살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이제 깨닫고 나니까 배를 그러니까 성을 높이 쌓았다 탑을 높이 쌓았다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사건의 본질을 못 본 제 인식의 문제였죠. 실제로 왕국을 이 탑을 아무리 높이 쌓는다 한데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 없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이미 아시는 내용일 텐데 하나님이 진정으로 죄를 어기시고 징계를 하셨다라는 데는 이 탑을 쌓는 사람들의 중심이 문제였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오늘날에 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이 있습니까? 외형적으로 없죠. 그렇죠. 요즘 이렇게 유명하게 하늘을 닦겠다고 탑을 쌓는 사람들 없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들이 쌓았던 그 탑을 쌓는 사람들의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만약에 동일하게 있다면 그때 하나님의 징계도 우리 삶 가운데 현재 진행형으로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날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에게만 징계하시고 오늘 동일하게 그 중심을 가지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바벨탑을 쌓는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동일하게 그 징계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지 되지 않습니까? 아침부터 너무 징계 이렇게 하니까 무서운데 그죠? 제가 카인에 대해서 설교할 때 두 가지에 대해서 요거를 정리한 바가 있습니다. 징계와 저주는 하나님이 우리를 멸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징계를 통하여 인간을 바로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본전의 양면과 같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멸하시거나 없애시려면 하나님은 구태여 뭐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무한히 큰 존재이시고 우리는 무한히 작은 존재인데 표현이 그렇지만 손가락 하나 우리 누비셔서 덮어버리시면 지구 전체가 사라질 수도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존재 자체에 가치가 없는 이 인생들을 지으시고 사랑하셔서 당신께로 돌아오시기를 늘 징계하신다 말씀하시고 징계하시고 저주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셔서 저주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애타는 간구요 구애라는 사실을 성경 전체를 읽으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알아가야 합니다. 창세기 11장의 이 징계 또한 하나님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잘못된 부분을 깨우치고 돌이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일환이었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그 중심 여기 이 본문에 드러나고 있는 이 바벨탑을 외형적으로 쌓아서 문제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셔서 이런 큰 징계가 사람의 삶 가운데 일어난 이 내용을 먼저 4절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첫 번째 우리의 이름을 내고입니다. 여기에다가 줄을 하나 걸어놓으시면 됩니다. 이게 1번입니다. 첫 번째 목적이 뭐냐고요? 우리 이름을 내자는 겁니다. 11장에서 바벨탑을 쌓는 인간의 중심, 그러니까 그 목적이 바꿔 말하면 높은 탑을 쌓아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아주 쉬운 용어로 오늘날로 바꿔서 말하면 어떤 말입니까? 자기 이름을 높이는 사람입니다. 그죠? 나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보다 더 높은 곳에 두고자 하는 사람이죠.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이 바벨을 쌓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름 자체는 그냥 기호이지 않습니까? 그죠? 정지훈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 정지훈이라는 이름 자체가 누군가에게 보여질 때 이 이름 자체에 제가 담고 싶고 제가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 의미가 선명하게 드러나서 보여집니까? 이름 자체로만 봤을 때 정지훈이라는 이름을 보면 되게 나이가 어린 친구들은 비 이렇게 떠오르겠죠. 그죠? 예, 나이가 드신 어른들께서는 전혀 지금 가수 비의 본명이 정지훈이거든요. 자 생각해 봅시다. 제 이름과 동일합니다. 제가 어디다가 이름을 새겨놓으면 사람들은 제가 알리고자 하는, 저를 드러내고자 하는 제 중심 몸변한데 없고 여기에 그냥 누가 낙서를 해놓았네 이 정도 수준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기호 자체를 우상화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이름, 이 기호 자체를 우상화하는데 아주 악명 높기로 소문이 난 사람들 아닙니까? 외국에 나가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옛날에 90년대 초반에 한번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에펠탑 철탑부터 시작해서 프랑스 전역에 조금 유명한 관광지에 우리나라 사람들 이름이 안 새겨진 곳이 없다 이런 얘기를 프랑스에 갔던 사람이 제일 먼저 해주더라고요. 그랬다면 제일 높은 나무 꼭대기 위에 올라가니까 우리나라 사람 이름을 새겨놓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캐나다를 갔는데 캐나다 곳곳에 사람이 닿지 않는 높은 곳 어느 밤 위에도 어느 나무 위에도 어김없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있더라고요.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만큼은 되게 예민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이상한 게 이거에 생명을 걸어요. 예, 오늘 중에 이런 문화가 우리 가운데 스며있습니다. 교회 밖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의 이름을 높이는 측면에서. 교회 밖은 그렇다 칩시다. 말씀이 없으니까 응당 자기의 물질이나 자기의 시간을 나누고 연금을 기타가면 당연히 사진을 찍죠. 그 사람들 모두 불러내어서 내가 주었다는 걸 알려야 되죠. 자 그럼 세상은 그렇다 치고 교회 안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바벨탑을 쌓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신 적 계십니까? 저는 수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마음이 참 무거웠던 적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 물품에 명찰이 붙은 교회들이 허다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그 시간 덕분에 우리가 그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린 것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다가 TV를 냈으면 이 TV 밑에 이름을 적어놓습니다. 그리고 이 이름을 떼지 못하게 합니다. 감개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분이 은퇴하시기 전까지 이 감개상을 바꾸기 힘들다 이런 이야기는 익히 들어오셨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표현하지 않죠. 예배당을 지어서 하나님께 바칩니까? 우리가 사용하죠. 그런데 예배당을 지을 때 예배당을 짓는데 헌금을 했던 사람들의 이름의 명단을 밀봉해서 교회 바닥에 넣는 것도 제가 보았습니다. 아니 가까운 교회 예배당에 가보니까 그 교회당 전체를 그 큰 건물을 신축하는데 많은 헌금을 낸 사람들 명단 끝까지 몇 자리까지만 끊어서 그분들의 이름을 동판에 새겨서 교회 들어가면 기둥에다 박아뒀더라고요. 이런 게 바벨탑입니다. 다른 게 바벨탑이 아니라 나의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안의 문화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삶의 모습을 드러내서 박수를 치고 칭찬하는 문화가 가득합니다. 아니 제가 박수를 치지 말아야 한다, 칭찬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 말이 아닙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설명을 드릴 테지만 한국 교회는 뭘 하든지 조명이 있어야 합니다. 뭘 하든지 박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이미 되어버렸습니다. 왜요? 왜 그렇게 합니까? 목사는 왜 성도들을 칭찬하고 박수를 주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전면 앞에 내세웁니까? 더 많은 헌신을 끌어내기 위해서죠.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야 교회가 더 큰 건물을 짓고 더 많은 재정을 통해서 더 많은 일들을 하게 하려는 목적이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원칙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 창세기 11장에만 바벨탑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셔서 이렇게 큰 징계를 하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하셨죠. 그게 5장, 6장, 7장입니다. 산상설교의 주된 핵심의 내용을 제가 지난번에 설교를 한번 했는데 다시 한번 꼭 하겠습니다. 안 들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그러니까 이 산상설교의 핵심이 되는 내용 유대인들은요 제일 중요한 것들을 가운데다 계속 몰아넣습니다. 그래서 5장, 6장, 7장이 한목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 위에 언덕 위에 서셔서 설교하신 내용들을 중요하다, 중요하다, 중요하다는 것을 가운데로 밀어넣는데 그 중심의 6장 1절이 스타트할 때 은밀하게 하라는 내용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의 주된 내용을 세 가지 먼저 말씀하시면서 금식, 구제, 기도 그 세 가지에 모두 따라붙고 있는 게 뭡니까? 은밀하게 하라, 은밀하게 하라, 은밀하게 하라. 외식하지 마라, 외식하지 마라, 외식하지 마라. 반대로 은밀하게 하라. 그 말씀을 계속하십니다. 무슨 말이죠? 내가 내 이름을 은밀히 가린다는 것, 그것은 정말 내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게 됩니다. 나를 드러내는 건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반대로 나를 감추면요. 내 이름을 감추고 하는 일은 정말 은밀함 가운데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식하는 것, 그것 자체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면 예수님께서 설교하셨던 그 중요한 내용 가운데에서도 가장 중간에 위치시키면서 우리 주님께서 강조하셨던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한국 교회가 가고 있는 이런 전체적인 문화나 분위기 속에서 우리 스스로의 이름을 은밀하게 가리는 이 연습을, 이 훈련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자신의 바벨탑을 쌓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제가 하마터면 시와 때를 못 맞추어서 오늘 하마터 성경책을 나눠드렸죠. 자, 그러면 누군가도 나오셔서 성경책을 나눠주신 목사님께 박수를 올립시다. 또 이렇게 하겠죠. 이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제 말을 오해 없이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내는 것 감사한 일이죠. 귀한 일이죠. 그것을 서로 칭찬하고 박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목사는 사람들의 이름을 가리워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이름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드러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 의해서 드러나는 것은 가능합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그 중심을 가지고 하는 일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것이지 우리가 한 일이 누군가에 의해서 칭찬받아지고 박수받는 것, 그것 자체를 하지 마라 이 말은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름이 어디에서 드러난다?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취해야, 이 속에서 우리의 행동을 어떻게 취해야 합니까? 나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이런 나를 변화시키신 그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가 한 일들을 드러내게 하신다면 우리는 그 주님을 드러내므로 우리의 사명을 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그 이름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드러나 있지 않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리스도를 높이려고 했는데 종국에 타인에 의해서, 남에 의해서, 주님에 의해서 그 이름이 존귀하게 되었던 것이 사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벨탑을 쌓는 두 번째 목적을 한번 살펴봅시다. 4절 후반절이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스스로 흩어짐을 면하자 이 말입니다. 바벨을 쌓아두면 아무리 멀리서 떠나갔다 할지라도 그것을 보면 우리의 길들을 잘 찾아오고 우리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 지금 이런 내용이죠. 우리는 흩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죽지 않는다.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결국 지금 이 두 번째 구절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요, 인간들이 자기의 교만을 겉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건물을 구심점 삼는다는 건 우리를 구심점 삼겠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 인생을 우리 뜻대로 이루어가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필요 없다. 우리가 모여서 우리의 안전을 도모하고 우리가 세운 이 표대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영위하자 이런 뜻으로 지금 세웠다 이 말이죠. 이걸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보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 자신의 뜻, 우리 삶의 목적을 우리 인생의 좌표로 삼는 겁니다. 주일 아침 예배부터 서로 간의 마음을 되게 아프게 하고 싶지는 않은데 오늘 또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말을 되게 예쁘게 완곡하게 좀 하고 싶은데 제가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한테 마음이 제일 아팠던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오래 교회를 다니고 오래 교회를 다니다가 소위 그것 가운데 신앙이 좋다는 사람들을 모아서 신대원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한국을 대표하는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목사들이 됩니다. 제가 신대원에 가서 제일 먼저 충격을 받았던 건 신대원에 온 사람들이 성경을 배우지 않고 신대원에 왔다는 겁니다. 신대원 3년 기간 동안 신학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보는가를 가르쳐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교회에서 목사가 이 말씀에 가치를 두고 말씀을 속에서 풀어서 설명해도 주일날 한 시간, 수요일 한 시간 정도 말씀을 들어서 이 퍼즐 조각들을 맞추어서 성경 전체의 내용들을 알아간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목사가 말씀을 가치롭게 여기지 못하거나 말씀을 배운 적이 없어서 말씀의 내용 대신 다른 것들을 쭉 설교하는 교회를 다녔다면 대부분의 성도들은 주님께서 베푸신 일방적인 은혜 때문에 구원은 얻었지만 그 주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주님의 마음은 말씀을 통해 전혀 깨닫지 못한 채 신대원을 오더라고요. 그리고 신대원 3년 동안 성경은 자기 몫입니다. 신대원 3년 과정 가운데도 수없이 많은 책들을 보아야 하니까 성경 볼 시간이 없거든요. 그리고 졸업을 하고 강도사가 되고 목사가 됩니다. 제가 지금 에스라에 가 있거든요. 에스라 성경대학원에 가 있는데 이 학교는 그렇게 졸업한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을 각 권별로 원어로 가르치고자 세워진 학교입니다. 온 사람들의 3분의 1은 목회를 하다가 온 저 같은 사람들이고 3분의 1은 선교사님들이고 3분의 1은 이제 막 신대원을 졸업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실력 차이가 천지 차이입니다. 같은 수업을 듣는데 같은 수업이 아닙니다. 말씀을 모른다는 말씀을 모르는 게 얼마나 아프냐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교회의 리더로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말씀을 통해서 분별한 적이 없이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거죠. 제가 왜 목사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냐면 목사가 이런데 성도들은 어떻게 했냐는 거죠. 그 편에서는 목사된 자의 책임이 참 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결국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이 무슨 뜻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를 향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가에 이 말씀의 내용과 상관없이 사람들이 말하고 사람들이 세운 계획과 사람들이 세운 비전을 향해서 사람들은 나아갑니다. 그것이 바벨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교회에선 리더가 무언가를 제시할 때에 이 제시된 비전이 과연 말씀 안에서 옳은 것인가? 하나님이 바라는 것인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 제가 지금은 우리가 만난 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떤 말을 조심해서 하다가 나중에 시간이 좀 흘러서 제가 어떤 것을 하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께서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성경적인가? 이게 말씀에 과연 기인하는가? 그럼 이야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세월이 흘러가면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걸어갔던 하나님과 무관해지는 그 길들을 걸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수하에 사람 생기고 돈 생기면 세월이 우리를 썩어가게 하는 것이 일반이지 않습니까? 세월 앞에 장사가 없다는 것이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원칙 아닙니까? 우리가 말씀 앞에 끊임없이 깨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퇴보하고 썩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거든요. 여러분 카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창세기 2장에 창세기 4장의 내용을 보면 언제부터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로 나아갔다고 표지가 밝히고 있냐면요. 세월이 흐른 후에 이렇게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나중에 창세기 한번 찾아보십시오. 우리에게 지금 이 기점으로 흘러가고 있는 이 세월은 우리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모해 갈 수 있게도 하지만 반대로 우리를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으로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의 내용들을 바르게 알아서 하나님을 원하시는 걸음을 걸어야 합니다. 교회라고 해서 성도단체라고 해서 모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밟고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두 번째 표지가 결국 인간 스스로 인간의 촛대가 되기 위해서 바벨탑을 세웠다는 겁니다. 결국 더 이상 하나님 필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인간의 촛대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시편 53편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방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 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시편 53편 2절 3절은 이렇게 밝혀놓고 있습니다. 인생의 본질에 대해서 밝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인간은 그 자체로 소망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람을 구심점 삼아 모이기를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일본 천황의 이름으로 구심점 삼아 모였을 때에 그들이 한 행동이 지금까지 이 동남아 지역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 자체를 흔들어 놓는 그 잔재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안 믿어서 일본 사람들이 그렇다 치고 예수를 믿었던 독일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히틀러라는 한 사람의 이름, 그 사람을 구심점 삼아 모였을 때에 세상에 저지르지 말아야 할 끔찍한 행동들을 그 사람들이 저질렀죠. 그런데 그 히틀러가 저질렀던 그 독일이 저질렀던 그 만행 가운데 그 중심축에 누가 있었습니까? 교회가 있었잖아요. 1차 대전이 실패하고 나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치루었는데 우리 전쟁이 왜 실패했지? 히틀러가 교묘하게 이용했지만 교회 목사들이 말씀에 전통하지 못해놓으니까 어떤 해석을 했습니까? 검은 세력, 적 그리스도, 유대인들을 섬멸하지 않아서이다. 이 사람들을 섬멸하면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 온 세계를 그리스도화 시킬 수 있다. 2차 대전이 그렇게 발발했던 겁니다. 내부적으로는 국민 모두가 기도했습니다. 사람을 구심점 삼아 모일 때 인간의 결국은 파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얼마나 사람에게 희망과 소망을 걸고 있습니까? 대통령 하나 잘 세우면 나라가 회복될 줄로 생각합니다. 성경 어디에 리더자 하나 잘 세웠다고 나라 전체가 변합니까? 아니죠. 여러분 제가 정치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정치에 별 그렇게 언급을 할 만큼 내용들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이야기하다 보면 정치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죠. 옹호하거나 치우치거나 그러지는 못합니다. 지금 세우신 지도자도 저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위정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기프소에서 이제 지금 이번 선거를 할 때 몇 년 전이었죠. 기프소에서 저는 사실 지금이 세워진 대통령을 찍고 싶지 않고 다른 분을 찍고 싶어서 이제 찍으려고 도장을 보니까 도장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잘 찍어지나 싶어서 한번 이렇게 찍어봤는데 1분에 찍혀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이것도 하는 뜻이다. 말도 안 되지만 아이고 실수했네.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그 종이를 찍어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본의 아니게 1번에 투표를 한 게 돼버렸습니다. 집사람한테 이야기했던 집사람이 막 비웃더라고요. 얼마나 투표를 안 했으면 세상에 그것도 모르고 거기다가 연습을 했냐고. 여러분 인간은 인간의 표대가 되지 않는 이 교만함을 통해서 인간 모두가 망하게 하는 길로 접어들게 합니다. 그래서 바벨탑은 인간들의 교만을 겉으로 드러낸 겁니다. 그러면 오늘 교회 안에 누가 바벨탑을 짓는 사람인가? 나의 계획, 나의 뜻, 내 인생의 기준이 내 뜻, 내 계획, 내 경험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안 되고 내 생각, 내 계획을 내 인생의 목적 삼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늘날 바벨탑을 쌓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의 내용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한다면 사람은 다 이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표대는 우리의 기준은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만 진리만 우리의 표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인생의 경영을 주님께로 맞추지 않거나 그 진리의 초점을 맞추지 않는 한 우리는 그저 왔다가 소리 없이 사라져가는 먼지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계획보다 우리를 지으신 분, 우리보다 더 지혜로우신 그분의 뜻에 우리의 삶을 맡겨야 합니다. 3절은, 4절 말고 3절은 바벨탑을 쌓을 수 있었던 용기를 밝힙니다. 자, 역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경고히 굽장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이전까지는 집을 짓는 수준이 돌이라든가 흙으로 이제 진흙을 이겨서 햇빛에 말려서 네모를 쌓아서 만드는 수준이었는데 사람들이 지금 뭘 발견했다고요? 벽돌을 구울 수 있는 것 발견했고요. 그뿐 아니라 역청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역청은 아스팔트죠. 그래서 아스팔트는 접착제로 이 벽돌을 예, 쌓아 올리게 하는 기술이라는 거죠. 마음먹은 대로 집을 지을 수 있는 당시로서는 과학의 쾌거였다라는 걸 성경이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4절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불에 구운 벽돌과 아스팔트로 그들의 생각으로는 하늘 끝까지 탑을 올릴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 과학적인 과학이라고 표현하기도 우습지만 이런 발명품 하나 발견해내고 인간이 이렇게 교만해졌다는 걸 성경이 밝혀주는 겁니다. 한심하죠. 그런데 그 당시로는 첨단 기술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인류가 다른 나라의 우주선이 가는 시작입니다. 이제 화성까지 가잖아요. 그리고 줄기세포로 인간들의 삶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 이런 시기까지 왔거든요. 생의 문제를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이 시기까지 와 있잖아요. 그런데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벽돌을 쌓던 역청으로 그 벽돌을 높이 쌓던 그 과학이나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은 온 세계가 이 컴퓨터에 의해서 제어당하고 통제당해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아마 한 불과 한 20, 30년 이후에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과학이 발전할 겁니다. 지금 우리가 과학의 첨단으로 여겼던 이 모든 것이 무용하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항상 동시대를 사는 모든 사람들은 그 시대의 산물인 그 과학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이 바벨의 궁극적인 내용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무엇을 소유한 것이 우리의 지식, 우리의 물질, 우리의 소유가 우리의 모든 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바벨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유가,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물질이, 우리의 내일을 견고하게 지켜준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토로할 때는 우리의 내일이 돈이나 우리의 직책이 지켜주지 않는다라고 고백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야기했죠. 우리가 가장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말로 표현하는 것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물질이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가장 기뻐하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오늘 의지하고 내 대화의 주된 내용이 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사람들과 만나면 이 사람들과의 내용 속, 이 만남의 내용 속에 가장 주된 핵심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게 우리가 가장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바벨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는지 아니면 바벨탑을 쌓고 사는 사람인지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더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가끔 우리는 우리가 말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속기 일반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자랑해야 할 건 도대체 뭡니까? 우리가 자랑해야 할 건 지식, 물질, 우리의 어떤 신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첫 번째는 고린도 후서 11장 30절입니다. 여기 기록만 해두시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데, 아예 자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우리는 우리의 건강, 지성, 재물, 학문을 자랑하는데 사도 바울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왜요? 내가 약한 것을 알 때에, 내가 깨어지기 쉬운 존재라는 것을 알 때에, 바꿔 말하면 내가 에노스임을 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기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내가 가장 약할 때에 나는 가장 강하다라는 표현이 이 표현입니다. 나의 가장 약함을 하나님께 아뢰일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을 통해 일하실 때, 그때에만 인간은 강해질 수 있다는 걸 다윗도 사도 바울도 알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자랑해야 될 것을 갈라디아서 6장 14절로 밝힙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라고 합니다. 부활의 능력, 그것 이외에는 내 인생이 쫓아가야 할 포대가 없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밝히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시 위대한 석학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죠. 여러분, 그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흔히 그냥 바울이 아, 그 사람 밑에서 배웠고 그 사람 밑에서 배운 사람들이 제법 많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요. 유대에는요, 아카데미를 엽니다. 그래서 가말리엘 문화생, 그러니까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의 프로테제는 1%밖에 안 됩니다. 한 아카데미 때 한 1,000명을 뽑는데 그 1,000명을 계속해서 공부시키고 추리고 해서 몇 명만 남기거든요. 그래서 그 몇 사람만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유대식 교육은 수사들은 계속 이야기를 통해서 진리가 증거되고 그 진리가 깨달아질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나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이 저가 글을 배운 적이 없거든 누구 밑에서 배울게 저토록 그 글을 전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런 배경입니다. 공교육을 받지 않아서 예수님을 문제 삼은 게 아니라 누구 밑에서 배운 사상이 있어야 그 사람을 인정하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유대적 배경 아래서 이야기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사도 바울은 쉽게 말해서 성경에서도 탑 클래스 중에 1인이었다는 걸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랬기 때문에 산헤드린 공회가 누군가를 체포하러 갈 때 그에게 공식 문서를 주죠. 영장을 주어서 그가 군인들을 데리고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하려고 다메섹으로 가지 않습니까? 오늘날로 치면 검사입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법을 관장하는 곳이거든요. 그것에서 그 법을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사도 바울이 택함을 받아서 일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데 그가 뭐라고 자기의 모든 것을 표현합니까? 배설물이라고 표현하죠. 내가 자랑할 게 뭔가? 내가 약한 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두 가지밖에 없다. 여러분,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내려놓았을 때에, 그러니까 스스로 바벨탑을 깨뜨려 갔을 때에 주님께서 그를 낮추십니까? 아니죠. 끊임없이 그를 높여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의 학벌, 그의 지성, 아니면 반대로 그가 참으로 약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을 보시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면 주목이 됩니까? 돈이 많은 사람? 아니면 권력이 높은 사람? 옛날에는 저도 그랬던 것 같은데 조금씩 이제 3년수가 더해지니까 어떤 사람 만나면 되게 주목 듣냐면요, 말씀을 깊이 있게 보는 사람. 같은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누리는 사람. 그게 목사나 성도든 상관없이 어떻게 저걸 보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그에게 그 말씀들의 의미를 깨닫게 하실까?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 사람의 삶이 경이롭게 보이기도 하고 저에게는 제일 친한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전부터 이제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같이 고등부시에 다녔는데 그때부터 참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친구였어요. 성격은 되게 이렇게 와일드하고 이제 나이가 저하고 동기니까 작년에 보니까 주짓수 대회에 나가서 금메달 두 개 땄다고 하더라고요. 주짓수는 격투기거든요. 전국 대회에 나가서. 네. 그렇게 말하니까 되게 와일드하게 보이는데 아니요, 제 친구를 좋아했던 게 이 친구가 말씀을 너무 잘 깨달아 가더라고요. 그 제가 이 친구가 하고 친구가 되고 싶어서 책을 읽고 설교를 듣기 시작했었거든요. 이 친구하고 너무 대화를 하고 싶어서 쟤는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갈까, 깨달아갈까? 평생을 살면서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있게 깨달아가고 그가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려가는 걸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부럽기도 하고 또 배우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친구로 오랫동안 지내면서 여러가지 도움을 얻기도 하고 도움을 주기도 하고 여러분 주변에는 여러분을 주물들게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이 가치롭게 여기는 게 바로 그와 같은 모습 속에서 드러나겠죠. 사실 잠시 후에 다들 공동묘지의 주인공으로 돌아갈 뿐인데 11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보지 않으면 모르신다는 걸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신인, 신인, 하나님과 사람, 동형, 같은 형상, 동성, 같은 성정을 지녔다는 표현을 하고 싶어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더욱 쉽게 인식시켜주려고 이 표현을 한 거죠. 하나님이 면밀히 살펴보지 못하면 모른다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또다시 잘못을 저지르는 인간을 위해서 당신이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일하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딱 들어맞습니다. 유대교 이 랍비들이 이 문헌을 표현한 것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라는 해석은요 하나님이 자비의 자리에 앉아 계시다가 심판의 자리로 오셨다라고 해석을 대부분 하더라고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에 오늘도 하나님으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당시 언어가 하나죠.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 표대가 되고 하는 그 마음이 맞아떨어지니까 얼마나 서로가 마음 잘 맞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시는 일을 내버려 둘 수 없다. 당신이 역부족이다. 지금 이런 표현이 아니죠. 인간다움의 자리를 넘어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을 취하셔야 이들이 인간다운 자리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지금 이 표현을 6절이 하고 있는 겁니다. 제 말 혹시 이해가 되십니까? 고개를 너무 안 끄덕이시면 제가 다시 설명하는 습관이 있어서 제가 우수한교회 이렇게 설교를 할 때는 보신체 교회 성도들이 되게 이렇게 좀 정적이거든요. 설교를 하면 중간에 아멘을 하는 사람이 거의 한 명 찾아보기 힘듭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20년 넘게 그런 교회를 설교하시니까 제가 옆에서 볼 때 되게 존경스러웠는데 제가 한 번씩 올라가도 사람들이 거의 아멘을 잘 안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아멘을 해야지 좋은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알아듣고 있는지 이해를 하고 있는 건지를 이렇게 제가 알아야 되는데 중간에 여러분들이 제가 만난 청중 중에서 사실 가장 이 아멘이라는 측면이나 표현적인 측면에서는 제가 만난 성도들 중에서 가장 하이클라스입니다. 약간 좀 이 부분에서 왜 아멘을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한테 사실 되게 지금 큰 감사한데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당신 참 행복하겠다 그래요. 왜 이랬더니 그날 같이 예배드리면서 성도들이 그 시선이 저를 끌고 지나갈 만큼 레이저가 강하다고 말하더라고요. 나도 너무 그렇다고 그것에다가 아멘까지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데 중간에 만약에 못 알아들으시겠거든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휘저으시고 다시 그 말씀의 의미들을 좀 설명하고 이렇게 지나갔더니 7절과 8절을 보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자, 그 결과가 무엇인가? 여기서부터 이제 이 11장의 하이라이트겠죠.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저들의 애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지 않으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원치면에 흩으셨으므로 두 가지 동그라미를 쳐주시겠습니까? 혼잡하게 하여 흩으셨으므로 두 가지입니다. 흩으시다. 흩으시다를 먼저 보면요. 흩으시다. 흩다. 이 표현이 히브리어로 후초라는 말입니다. 제가 이 그릇을 아까 물을 좀 적게 담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담아시려고 하니까 좀 힘든데 사실 이 바닥이 아니면 여기서 한 가지 왜 구체적으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지금 우리가 매주 설교하지만 선지자들은 한 번밖에 기회를 못 얻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그 말씀이 각인되게 하기 위해서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많은 사람들이 아주 독특한 제스처를 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말씀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단 한 번 주어진 그 기회를 이용해서 그런 행동을 하거든요. 그럼 제가 만약에 선지자라 치고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을 여러분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이 대목에서 뭔가 하나 제스처를 취해야 된다. 제가 이 그릇을 바닥에 집어던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릇이 산산조각나게 하는 걸 여러분들로 하여금 보게 해야 됩니다. 후초가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산산조각 내셨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온 지면을 분산시키셨다? 아니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언어를 흩음으로, 여러분, 언어가 흩어지면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합니다.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죠? 관계를 부추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인간 안에 산 마음이 되면요, 죄의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로 가고자 하는 그 사람들을 붙드셔서 부추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죠. 리그랜 목사님이 1970년대 미국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미국에 심판을 내리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에 사과하셔야 된다고 설교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 말 뉘앙스 이해가 가시죠? 그토록 이 땅의 회개가 하늘에 닿았다라고 빌리그랜 목사님이 표현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바벨탑을 지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죽지 않고 살아계신다면 이 땅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이 바벨탑에서 징계하셨던 그 징계가 있어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제가 한번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이, 소위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교만한 사람과 교만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요, 둘 다 한국어로 이야기를 하지만 둘 다 대화가 안 됩니다. 표현을 저쪽으로 돌릴게요. 제가 교만의 본질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잘 압니다. 교만한 사람인 A와 교만한 사람 B가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이야기만 합니다. 대화가 안 되죠. 대화는 하는데 서로 한국어를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취하는 행동은 뭡니까? 저하고 대화가 되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 대화도 대화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이미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걸 모를 뿐이죠. 제가 아침에 마음을 좀 아프게 하지 않으려고 되게 돌고 있는데 왜 여러분, 부부가 한쪽이 교만해지면 부부도 대화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부모가 하나님께서 내 배를 통해 맡기신 내 자녀에게 군림하려고 들고 내 생각과 나의 의지로서 이 자녀의 길을 이끌어 가려고 할 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깨어집니다. 아니, 수없이 많은 곳에서 교만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같은 언어로 대화는 하지만 관계가 깔깔이 다 찢어져 있습니다. 부처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대화가 안 된다, 마음이 합해지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나도 모르는 바벨탑이 쌓아져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서 내 삶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나와 반목하고 내 삶의 관계를 맺어가던 사람들이 나와 관계가 끊임없이 끊어져 간다는
내 삶 가운데 현재 진행형으로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한 징계를 일으키고 계신다는 겁니다. 왜요? 그래야 돌아오니까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더 이상 하나님으로 사는 이유를 범치 않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 삶 가운데 현재 진행형으로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관계가 끊어져 가고 자녀와 형제와 부모와 아니 이건 가정 안에서만 이야기한 거지만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가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돌립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무섭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 그건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지금 제가 3분의 2 정도밖에 못했는데 오후 예배 때 계속해서 다시 설교를 할게요. 장점이 좋은 거죠. 계속해서 설교를 할 수 있으니까 그냥 주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하나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추지 않으면 우리 끊임없이 바벨을 쌓습니다. 결국 그 바벨은 쌓는 것으로 그치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되게 하려는 이 의도를 망가뜨리시고 다시 사람의 자리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로 보내시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이 징계의 파도를 보내십니다. 그럼 그때 우리가 쌓았던 이 바벨탑을 흐뭇해야 합니다. 내가 쌓고 있는 바벨이 무엇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나누십시오. 그래서 나의 문제를 드러내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하나님 앞에 간구하실 때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드리라 열릴 것이라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는 허물어 드릴 수 없는 그 바벨들을 하나님께 허물어 드리시고 우리를 있어야 할 자리에 세워 가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크게 우리가 세운 이 바벨탑이 있는지 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되어서 바벨을 쌓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의 털 위에 우리 인생의 집을 쌓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해주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쌓은 것들이 있다면 주께 도우심을 구하며 이것들을 허물어뜨려 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인생들이 되어지는 복 누리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